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016년 새해를 앞두고 새해 세계 주요 도시들이 테러 위협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오늘 밤 계획되어 있던 새해 맞이 축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벨기에 경찰은 최근 새해 맞이 축하 행사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두 명을 체포했었습니다. 지난달 최악의 연쇄 테러로 130명이 사망한 프랑스 파리도 보안을 크게 강화했지만 새해 맞이 행사는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새해를 맞아 프랑스는 상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해 맞이 축하 행사로 테러로부터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키도 수도 앙카라의 새해 맞이 행사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하려 한 혐의로 두 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요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미국 뉴욕 동부 뉴욕은 오늘 밤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맞이 행사장에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되고 폭탄 감지기와 탐지견 등이 동원되는 등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제재 대상이 이번 주 공식 발표될 것이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란과 홍콩,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개인과 업체 12곳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과 업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에 의한 어떠한 간섭적인 조치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제재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며 불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0월과 11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이 같은 행위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중국이 두 번째 항공모함 제작에 나선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위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발표에서 두 번째 항공모함이 순수 국내 설계로 중국 북동부 다렌항에서 건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항공모함은 5만 톤급으로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배수량이 같으며 J-15 전투기 등 항공기들을 실어 나르고 스키 점프 형태의 활주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양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항공모함 제작은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중국은 그러나 자국의 군사력 확장은 주변국들의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추가 제재는 자국 전투기가 터키에 의해 격추된 이후 터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는 어제 발표한 새 제재를 통해 터키 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새로운 건설 공사를 체결하지 못하며 건축과 디자인 부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러시아 내에서 터키인들의 관광과 호텔 사업도 금지했습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메일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해킹 감지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만일 정부 관련 기구로부터 이용자의 계정이 해킹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이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행하는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의 경우 다른 사이버 범죄에 비해 훨씬 정교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무함마드 부하리 대통령은 지난해 집단 납치된 여학생 200여 명 사건과 관련해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만일 보코하람 측에서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나오고 납치된 소녀들의 위치가 확인된다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소녀들의 귀환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코하람은 최근 몇 달간 인질 수백 명을 석방했지만 지난해 집단 납치한 소녀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안보 태세 강화와 남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7차 당대회 개최라고 보면.
신의주에 중국인을 위한 관광단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캐나다 구호단체가 지원한 미량 영양소 180만 포가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2015년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를 돌아보는 전문가 인터뷰, 또 지난 한 해 북한 인권 문제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6년 새해에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남북관계 흐름에 영향을 미칠 북한의 신년사와 제7차 노동당 대회,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의 의미, 그리고 이에 따른 남북대화 전망을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해 남북관계를 가늠하게 해주는 출발점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새해 첫날 발표하는 신년사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6년 1월 1일 발표할 신년사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신년사의 경우 내부 문제가 주로 다뤄지기 때문에 대남, 대외 관련 부분은 상당히 비중이 적다며 분량면에서 예년과 비슷한 비율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31일 말했습니다. 다만 내년 5월 36년 만에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만큼 이를 위한 노력 동원을 배가시키는 방향에 무게가 실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2016년 신년사가 2015년처럼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평화적 환경조성 차원의 대외관계 개선 의지 등을 밝히면서 당 대회 준비를 위한 주민 동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7차 당대회 개최라고 보면, 그런 점에서 신년사는 7차 당대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독려, 이런 어떤 과제 부여, 이런 차원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7차 당대회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행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인적, 정책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큰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내년 정세 전망을 담은 보고서에서 김 제1위원장이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권력층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정책 노선의 공표, 전방위적인 외교 전개 등을 통해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 통치를 마감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7차 당대회에선 김 제1위원장의 구상이 담긴 새 통일 방안이 공표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7차 당대회를 계기로 인민생활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남북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 현안에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선 내년 4월 국회의원을 뽑는 20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박근혜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강경한 보수 정권이라는 점에서 총선 전에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다며 북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총선 결과를 보고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은 북한도 남측 정부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북한도 그 총선 이후 정세에 따른 뭐 움직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뭐 총선 전에는 뭐 크게 그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8.25 남북 고위급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열렸던 남북 당국 회담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후속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남북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회담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그 부담이 북한 내부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남북 당국 회담이 재개가 상당히 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대회를 앞두고 대외 정책에서 성과를 내려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열리기 전인 내년 2월 초에 당국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내년도 남북관계를 어둡게 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대남 실무를 총괄했던 김양건 비서가 대외관계, 북한 내부 문제 등을 두루 아는 인물로 김제1위원장으로선 정권 안정에 꼭 필요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식견과 경험이 적은 후임자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남북관계에는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병신년 신년사에서 빈틈없는 안보 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등에 공개한 영상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 한국 경제에 활력을 넣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와 성원으로 변화와 희망을 향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원숭이 해를 맞이해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모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사망 원인에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표대로 단순 교통사고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군부 강경파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사망 원인이 북한의 발표대로 단순 교통사고일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비서가 정치적으로 허물이 없는 데다 특별히 이권사업에도 개입한 적이 없어 교통사고를 위장한 암살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다. 한국정부 소식통은 31일 김 비서가 신의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암살이나 타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국정부 당국자도 김 비서가 신의주 측정기구 공장 시찰 후 평양으로 복귀하다가 군용 트럭과 추돌해 사망했다는 설이 꽤 유력하다며 단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제1위원장이 장애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북한에서의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김 비서의 교통사고가 단순 사고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북한에서는 국가장의위원회가 꾸려지고 어쨌든 북한 내부적으로 어쨌든 애도 뭐 이게 이제 좀 강하게 부각이 됐잖아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장위원장을 맡고 그게 일단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고 또 북한 교통체계는 아직도 좀 엉망이에요.
반면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고속도로에서 군용 트럭과의 충돌 사고라면 더더욱 위장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지시가 아닌 내년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 강경파와의 갈등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군용 트럭과 부딪혔다면은 이것이 오히려 음모론에 가까운 즉 군부 강경파에 의한 암살일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뭐 김정은의 시나리오에 의한 암살이 아니라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폭 권력의 물갈이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 권한이 김양건에게 상당히 좀 책임자로 있다 이런 소리 들리기 때문에 강경파 군부 국방위원회 일정 인사들이 대폭 물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양건에게 음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0일 김양건 비서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을 보도한 이후 한국 내에선 교통량이 많지 않은 북한에서 그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김제일 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만큼 관계가 틀어져 숙청이나 타살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북한에선 김용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와 리재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철봉 강원도당 책임비서 등이 원인 모를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그때마다 음모론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양건 비서의 사고 원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0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사고 원인 이런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김제일 위원장은 30일 김 비서의 빈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빈소를 찾은 김제일 위원장이 싸늘하게 식은 김양건 비서의 시신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어제 30일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5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김정은 정권의 집권 4년이었던 지난 한 해 김제일 위원장의 행보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김정은 체제 4년을 통틀어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체제 4년 나름대로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 당의 기능이 정상화되었고 군대도 당의 군대로 자리매김되었고 또 측근들을 권력기관의 수장에 배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도 미시하지만 1% 내외 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권력이 안정화됐다는 징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2015년 행보 중에 경제 분야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원래 북한은 그 농산,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는 주민들을 묶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또 그리고 그 관광 특구라든지 경제 개발 구도 그 추가 지정하면서 외화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가뭄으로 식량이 약 한 30만 톤 정도 감축되었고 또 그 물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전력도 한 30만 킬로와트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 북중 간의 무역 뭐 이것도 약 한 15%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마당 현황은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요.
북한에서 장마당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 측면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수요는 맞는데 공급이 안 된다면은 주민들이 불평불만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나름대로 장마당 역할을 컸고 또 그리고 이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데도 나름대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장마당이 약 한 380여 개, 400개 이 정도 된다는 것은
네.
그 북한에서 무슨 비사회주의 문화 이것 때문에 체제에 그 나름 계속에 뭐 나름 얼음을 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도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러한 장마당의 활성화는 김정은 체제에서 그 일종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올해 김제일 위원장은 인민생활 향상을 상당히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나 행보는 무엇이었습니까?
김정은 제일 위원장은 올해를 그 주민생활의 획기적인 향상회로 정했습니다. 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민들이 먹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3대 축산,
네.
즉 다시 말해서 농산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수산을 강조했는데 먼저 그 농산과 관련해서는 식량이 한 30만 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살값은 그 장마당에 의해 가지고 조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축산 부분에 있어서는 세포 축산 단지를 좀 더 건설을 확대하고 또 개인 축산을 장려하면서 나름대로 발전의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중적인 그 관심과 동료에 의해 가지고 어획량이 약 한 10만 톤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외화벌이 근로자들이 16개국에서 8만여 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과연 이들의 그 외화벌이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북한이 근로자 해외 파견을 늘리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 숫자에 대해 뭐 이 기관 또는 그 국제 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도
네.
현재 그 북한 근로자가 파견된 나라는 뭐 러시아, 중국, 동남아, 중동 순으로 약 한 6만 명 정도가 파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들이 노동 대가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은 약 한 2억 5천만 불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의 개성공단 그 북측 근로자에게 그 북측 근로자가 약 한 5만 4천 명이지요.
네.
이 5만 4천 명 근로자에게 연간 한 1억 불 정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그 해외에서 벌이는 2억 5천만 불과 이 개성공단에서 1억 불 정도 수익 이것을 비교한다면은 아마 개성공단보다도 해외에서 벌이는 수익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 한 해 김정은 체제의 큰 변화 양상은 이 기존 권력층에 대한 숙청과 세대 교체가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김 제1위원장의 뜻대로 권력 기반을 다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국의 정부 당국 보고에 따르면은 올해 북한의 숙청자는 약 한 140여 명이고 그 김정은 정권 4년 동안에 한 250여 명 숙청되었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 또 다른 그 나라의 독재 정권처럼 빠른 시간에 권력을 장악하려는 측면에서 공포 정치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애민 사상, 주민들 사랑한 사상을 보여주기 위한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고위 간부들은 공포 정치에 의해 가지고 그 복지 부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고
네.
주민들은 그 또 장마당도 확대되고 핸드폰도 확대되고 또 여러 시설도 확충됨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지도자를 더욱 따르는 모습 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포 정치와 주민 친화 정책 이런 병행 전략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서로 연계해서 분석을 풀어가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군사적인 측면에서요. 북한은 지난 5월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군사 방면에서 김 제1위원장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 핵 병진 노선에 의해서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해 온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그 북한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도 확대하고 영변 핵단지의 핵 확동도 그 계속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중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장거리 로켓도 계속 개선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한반도 긴장 고조 또 그리고 그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량 살상 무기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중단되고 그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한 대화보다 압박을 지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더 고도화되었다는 것은
네.
6자회담 참여국들의 그 대북 압박 정책이 실패한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관여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제 2015년이 다 가고 이제 16년이 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앞으로 1년 동안의 중점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원래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제7차 당대회입니다.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당대에서 핵심적인 구호는 인민 중시, 군 중시, 청년 중시 구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네.
나름대로 이러한 3대 중시 정책을 과제로 내셔서 관철하려면은, 국내 권력의 안정화뿐만 아니고 대외관계 안정화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5월 그 7차 당대 열리기까지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대중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극적이나마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러나 5월 당대 이후 남북관계 악화되고 북미관계가 계속 악화된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군사적인 도발에 의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관련국들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양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 한 해 동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보와 그 의미에 대해서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2015년 을미년이 저물어갑니다. VOA는 올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들을 정리하는 특집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북한 내부 권력구도, 미북관계, 북한 인권 등 네 차례 걸쳐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살펴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사회 노력은 올해도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를 계기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이제 북한인권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6월 서울에 문을 연 UN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그 같은 국제적 노력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UN인권 최고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COI 권고에 따라 설치된 이 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firmly believe this will help lay the basis for future accountability.
자이드 대표는 또 앞으로 서울 사무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패널 토론회에서도 강조됐습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입니다.
Will need to be followed by an accountability process. Ques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what can be done.
COI 보고서 이후에도 북한 내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책임자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12월에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많은 이사국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take steps that one day will help us hold accountable the individuals responsible.
파워 대사는 특히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올해로 11번째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일에 국제 사회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12월에는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2년 연속 가결했습니다. 올해 유엔 총회에서 이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는 119개로 지난해보다 7개국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도 무조건 침묵하던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수영 외무상을 통해 유럽연합 인권담당 특별대표와 유엔인권 최고대표,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초청했습니다.
It's still under discussions with the authorities of DPRK.
반 김은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연말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과 방북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를 가능한 한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 미국 컬럼비아 대학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인권 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과 유엔의 고인사들을 초청한 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 인권 문제 나온 후부터 계속 북한이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잖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는 뭐 이렇지 않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디펜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한 미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의 발언입니다.
North Korea is feeling the international pressure for its human rights abuses. North Korean rhetoric.
북한이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대북 압박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2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지만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은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특히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 소집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BOA와의 인터뷰 발언 내용입니다.
영어로 유엔에서는 그걸 name and shame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망신을 준다할까, 압력을 준다할까, 이런 것이 유엔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보리의 결정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다루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압력 요인이 됩니다.
민간 전문가들도 유엔 최고 수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입니다.
And so any sort of mention of human rights at North Korea at the UN Security Council immediately sets off alarm bells in Pyongyang, and that's how it should be.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내년에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안보리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한 해 한반도 현안을 살펴보는 연말 특집 보도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가 지원한 미량영양소 180만 포가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안남도와 강원도 내 진료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최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스프링클스로 불리는 미량영양소 180만 포를 지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착한 것은 12월 26일 때 6개월에서 24개월 어린이들을 위해서 180만 포 공지의 미량영양소를 보냈고요. 저희가 2016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의 수잔 리치 대표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지원한 미량영양소는 평안남도와 강원도 내 진료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프링클스는 영양소가 함유된 가루로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경우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어린이용 미량 영양소 100만 포를 지원했고 지난 7월에는 임산부들을 위해 200만 포를 지원했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미량 영양소 외에 북한의 메주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콩은 남포시와 형제산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두유로 가공됩니다. 생산된 두유는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개 타가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되고 있습니다. 리츠 대표는 올해 북한의 메주콩 200톤과 스프링클스 480만 포 등 60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다며 내년에는 지원을 더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스프링클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과 인접한 북한 신의주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단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방문합니다. 보도 드립니다.
중국의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은 신의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단지가 문을 열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신문망은 신의주 압록강 관광단지로 명명된 새 관광단지가 지난 20일 개장 행사를 가졌다며 북한과 중국 관광업체 등에서 300명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신의주 압록강 관광단지 개장 행사를 보도하면서 리응철 북한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과 중국 측 관계자들, 관광객들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조선 묘향산 여행사와 단둥 중국 국제여행사의 협력으로 압록강 연안에 건설된 관광봉사구역에는 현대적인 종합봉사기지가 꾸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신의주 압록강 관광단지는 13만 제곱미터 부지 위에 식당, 면세점, 공연장, 부두 등이 조성됐습니다. 조중 친선교 인근에 조성된 이 단지는 지난 8개월 공사기간 중 중국 인민폐 5천만 위안, 미화 770만 달러가 투자됐으며 하루 1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신문망은 중국인들이 랴오닝성 단둥에서 배를 타고 이 관광단지로 갈 수 있으며 당일 관광의 경우 입국 사증, 즉 비자가 필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북한 세관이 허가증을 발급해준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광단지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에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접경지역 개방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당일 또는 이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접경도시는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북도 온성군 회령시, 청진시, 나선시, 그리고 자강도 만포시 등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두만강 국제관광구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두만강 국제관광구는 중국 지린성 훈춘시 팡촨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 나선시 두만강동과 연해주 핫산구가 각각 10평방킬로미터의 토지를 편입시켜 조성되며 세 나라가 공동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캠프장과 휴양시설, 민속촌, 면세점 등이 들어섭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 원조가 북한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경제의 해외 의존도만 높였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29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신문 기고문에서 북한의 끔찍한 경제실적은 평양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한몫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지원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경제 자립도가 높지 않은 북한의 경우 지원 규모가 클수록 경제에 가해지는 피해 역시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북한의 경제적 실패는 갑작스런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원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n measures of economic performance, for example, North Korea's trade performance, has declined miserably. That North Korea's economic failure did not suddenly begin with the Soviet collapse or with the famine.
북한 경제의 실패는 옛 소련의 붕괴나 굶주림, 제재 또는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게 아니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았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보다 경제 사정이 좋았지만 사회주의 개혁을 토대로 농업을 자유화하고 무역을 촉진하며 사기업을 권장한 이들 나라들과 반대의 길을 택한 결과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북한의 수출은 과거 실적이 가장 좋았던 1974년의 5분의 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2010년 경제 자유화 지수에서는 100점 만점에 1점으로 조사 대상 179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해외 원조를 받아왔고 1960년 이래 지금까지 제공받은 해외 지원은 총 60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의 경제적 번영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에 대한 지원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준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terrible reality is when one has a government with such little regard for its own subjects.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과 같은 나라를 지원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오늘날 북한의 비참한 현실에 공모자가 되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2015년의 마지막 날, 해마다 12월 31일은 특별한 기분으로 보내게 되는 날인데요. 자, 한국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바쁘겠지요?
그렇습니다. 2015년의 마지막 해, 오후 5시 30분쯤에 신안 가거도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2016년을 맞이하는 새해, 내일 아침 7시 26분 18초에 독도에서 뜬다는 소식이 더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내일 아침 7시 46분 41초에 새해를 볼 수 있다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알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이면 일출이 장관인 지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오후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한국의 주요 고속도로 연말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새해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떠나는 차량들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일출 명소는 아무래도 동해안 쪽으로 많은데요. 기차역이 바로 연결되는 강원도의 정동진, 또 태백산 정상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해안을 보면 이렇게 토끼꼬리처럼 이렇게 튀어 올라온 곳이 있는데 이것이 호미곶인데요.
네.
포항의 호미곶, 울산의 간절곶, 그리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제주도에는 성산 일출봉이 해 뜨는 장관을 볼 수 있는 일출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일출 명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서울에서는 남산, 인왕산, 북한산, 하늘공원 등이 일출 명소고요. 실내에서 여유롭고 또 따뜻하게 일출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의도 63빌딩 전망대, 이 한강길 따라 떠오르는 새해를 맞을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합니다.
12월 31일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제야의 종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이 보신각 타종식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서울 종로 2가의 보신각에 있는 보신각 종이 오늘 밤 자정에 33번의 울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 계속 행해지고 있는 새해 맞이 행사입니다. 평양의 그 평양종, 에밀레종이라고 하더군요. 평양종과 같은 의미를 가진 보신각종이 병신년 새해에 그 나라의 평안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기원의 종소리를 내는 겁니다. 보신각종 사종식에는 해마다 1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리는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차량 통제를 하고 있고 또 귀갓길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과 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신각 종을 타종하는 인사들이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이 올 한 해 한국을 대표하는 인사가 선정되기도 하던데 어떤 인물들이 타종식의 주인공이 됐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타종 행사는 모두 16명의 인사가 참여를 합니다.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의회 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등 이 고정 인사들이 있고요. 또 시민 대표로 11명이 함께 합니다. 참여 인사들 같은 경우 사회 기관이 되고 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선 인물들로 시민들을 추천해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 그 보신각 타종식을 빛낼 시민 대표 11명, 메르스를 이겨낸 의사, 또 40년간 보신각을 지켰던 종지기의 배우자, 13년 동안 소외된 아동을 돌봐 복지상을 수상한 여성, 심폐소생술로 10여 명을 살린 소방장이 보신각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시각 보신각, 타종식 생방송 준비와 또 몰려드는 인파로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서울의 송구 영신 행사 알아봤습니다. 연일 위안부 소녀상 관련 소식이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군요. 이 대학생들이 일본 대사관 안으로 급습해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대학생 30명이 일본 대사관에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일 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손팻말과 대자보를 들고 구호를 외치다가 모두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연행된 대학생들, 어제부터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한 후에 소녀상 철거를 막겠다면서 밤샘 농성을 벌였었습니다.
이 외국 대사관 건물에 진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지금 그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관 건물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대사관은 업무를 위해서 지금 인근 빌딩에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생 시위자들이 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건물 로비로 진입을 했고요. 그 1층 로비가 내려다보이는 2층 그 유리 벽에 대자보를 붙이고 구호를 외치면서 기습 시위를 벌인 겁니다. 현장에 남겨진 대학생들의 손팻말 이런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을 거부한다. 위안부 문제 역사에 기록하라. 10억엔 위로금 필요 없다. 국제법에 따라 법적 배상하라. 이런 구호입니다.
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 협상 타결은 분명한데 이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 같군요.
네,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야당 정치권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아주 컸습니다. 협상을 다시 하라 이런 요구가 쏟아지고 있고요. 대통령의 지지율도 40% 초반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청와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냈습니다.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지난 28일에 이어서 사흘 만에 다시 청와대 담화가 나온 건데요. 거세게 일고 있는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언론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와대 담화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번 합의가 최상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재협상이나 합의 무효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했는데요. 청와대 담화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은 할머니들 살아 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 24년 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작됐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공식적 반성,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한일 양국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위안부 소녀상,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는 이 한국을 찾아오면 꼭 들렀다 가야 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을 돕는 시민단체는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도 더 많은 소녀상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남아도는 재고 쌀을 처리하는 문제, 이 재배 면적을 줄이고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확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쌀 재배 면적은 올해보다 3만 헥타르 줄어든 76만 9천 헥타르 정도입니다. 3만 헥타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0배 정도가 됩니다. 또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012년산 쌀 9만 4천 톤을 동물 사료의 어떤 그 원료로 공급해서 정부의 국간을 가볍게 하겠다는 것이 어제 발표한 한국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입니다.
네, 한국에 지금 남아도는 쌀이 얼마나 됩니까?
11월 말을 기준으로 165만 톤 정도입니다. 80만 톤 정도면 적정한데 이 적정 재고량의 두 배가 넘는 겁니다. 쌓이는 쌀은 엄청난 관리 비용도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 쌀 재고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1만 톤에 약 306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곳간의 무게를 줄이는 방안은 쌀값 안정뿐 아니라 정부 살림살이의 어떤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쌀을 사료의 원료로 쓰는 것, 농민들이 크게 반기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는 쌀을 동물에게 준다는 것, 정서적으로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정부의 방침은 식용으로 할 수 없는 이 재고 쌀만 사료용 가공 제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단 큰 논란은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쌀 재고 활용 방안은 순수 막걸리 인증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과거 독일이 맥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맥주 순수령을 썼는데 한국도 막걸리에 쌀과 발효제 또 물만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해주는 쌀 순수령을 시행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막걸리 원료에 밀가루와 당분 또 식품 첨가물을 넣어도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도 몇 시간 남지 않은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테러에 대한 경계가 높아져서 보안이 대폭 강화됐고요. 또 일부 국가들은 새해맞이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했습니다.
네, 어떤 나라가 새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까?
네, 유럽 벨기에의 브뤼셀시가 불꽃놀이를 포함한 2016 신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반 마이어 브뤼셀 시장은 국가위기센터와 긴밀히 협의한 뒤 새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어 시장은 지금처럼 위험한 시기에는 당국이 모든 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모험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이 브뤼셀 시내에서 새해맞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 브뤼셀에 대한 구체적인 테러 위협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벨기에 수사당국은 29일 새해맞이 행사 때 경찰과 군인 또 브뤼셀 시내 명소를 공격하려던 용의자들의 계획을 사전에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는 27일과 28일에 잡혔는데요. 이들이 머문 집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의 선동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벨기에 경찰과 군인들에게는 특별 경계 지시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벨기에 국가위기센터 베노이 라마커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Reçu hier et les décisions qui sont prises hier concernent vraiment la sécurité des policiers eux-mêmes. Parce que les policiers et les militaires sont symboliquement.
라마커 대변인은 경찰과 군인들이 상징적으로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웃국가 프랑스에서는 11월에 대규모 테러 공격이 일어나서 130명이 사망했는데요. 혹시 올해 신년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까?
네, 취소는 하지 않았고요.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수도 파리에서는 31일 자정 개선문을 활용한 비디오 불빛 행사 시간을 예년보다 줄이기로 했고요. 군중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꽃놀이는 취소했습니다. 또 프랑스 전역에는 경찰과 군인 등 6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Je pense que jamais il n'y a eu autant d'éléments mobilisés pour la sécurité des Françaises et des Français.
르 드리앙 장관은 현재 프랑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프랑스 경찰과 헌병대 또 군인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센티넬 작전은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작전이다. 아프리카 말리 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동에서 전개하는 작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관광 명소도 많고 고급 건물 물건들도 많아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이렇게 테러 위협이 높아져서 연말연시에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연말에 파리의 호텔 예약률이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전국 호텔업 연맹의 에블린 마스 씨는 현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예년과 비교해서 올해 말 파리 호텔 예약률이 30에서 4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 회장은 일반적으로 연말 연초에는 호텔이 관광객으로 꽉 차지만 올해는 11월의 파리 테러 이후 관광객들이 파리 방문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마지막 순간에 예약을 취소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영국 런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무장경찰 2,000명이 새해 축제 현장에 전원 투입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새해 축제 기간 경찰 병력 투입을 늘렸습니다.
이 미국도 테러 경계 수준을 크게 높였다죠?
예, 뉴욕,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등에 대한 테러 경고가 나와서 치안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에 이들 세 개 도시를 겨냥한 테러 경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새해맞이 행사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하늘에서 5,000kg 상당의 거대한 수정공이 천천히 이 카운터다운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뉴욕시는 1907년부터 109년 동안 새해 벽두에 거대 수정공 낙하 행사를 여는데요. 이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다만 보안 태세가 강화됐습니다. 6,000명의 경찰이 행사장인 타임스퀘어에 투입됩니다. 지난해보다 500명이 늘어난 겁니다. 또 시민과 관광객도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하는데요. 등에 매는 배낭과 큰 가방은 들고 갈 수 없고 다른 가방들도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또 금속 탐지기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밖에 폭발물 탐지견과 방사능 탐지기도 행사장 곳곳에 배치됩니다.
다른 미국 도시들에서는 어떤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LA는 올해로 126회째인 로즈 퍼레이드, 즉 장미꽃차 행진과 또 로즈볼 구장에서 미식축구 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올해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새해맞이 행사에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도 테러 경계가 강화됐다죠?
네, 특히 동남아시아의 ISIL 등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분자들을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계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인도네시아는 21일 연말연시를 겨냥한 테러 계획을 적발하고 용의자 10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15만 명에 달하는 경찰과 군인이 배치됐습니다. 또 태국은 수도 방콕 새해맞이 행사장에 폭발물 처리 전문가 등 경찰 5천여 명을 배치했고요. 중국 상하이는 신년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저녁에는 일부 지역 지하철역도 폐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50개 주 소개 시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와이오밍 주를 소개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